일기가 조금 흐리고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날씨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전을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견책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쓰여지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어떤 경우에 설교를 듣고 속이 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흔하진 않습니다만 종종. 그런 경우를 만나면 목회자는 정말 아주 마음이 괴롭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전한 말씀이 때로 어떤 분들에게 실망이 되고 또 화를 나게 하면 그 참 뭔가 전달이 잘못된 것인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 근원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원적인 문제 또 원칙적인 것 혹은 원론적인 말씀들이 다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사정과 좀 맞지 않아서 속이 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 중간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조금 비하시켜서 하는 말은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러한 칭호는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뭐에 앉으면 주로 누구 이야기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은 무엇인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저는 이 서두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파선된 배, 바다를 항해하고 가다가 파선된 배에서 탈출해서 구명보트에 몸을 싣고 구조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조난자들의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설명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파선된 배는 파멸돼 가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 파손된 배에서 탈출했다는 것은 바른 생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멸망과 파멸로 진행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살고 또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 파손되어가는 배에서 탈출해서 구명보트를 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명보트는 이 교회를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명보트를 타고 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구조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구명보트 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타고 구조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입하면서 우리를 구출해 가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구명보트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는 조난자들은 언제나 추위에 떨고 풍랑과 싸워야 하고 때로는 상어 때의 위험이 있습니다. 식량과 물은 늘 부족하고 고독하고 지치고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명보트에 몸을 얹은 사람들이 살 수 있으려면 구조대가 나타날 때까지 그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조난자들이 구명보트에 몸을 싣고 그 격렬한 고난과 그 극심한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있습니까? 구조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대를 기다리는 희망 때문에 그들이 버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조대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그 배가 조난당했다는 사실 거기서 조난당할 때 탈출한 몇 사람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때 구명보트는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여기저기 이제 타전이 되고 전파가 돼서 나가서 어딘가 누군가가 그 구명보트를 구조하러 올지도 모른다. 는 불확실하지만 기다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답이 온 것입니다. 이틀 내로 구조대가 갈 것이다 하고 답이 왔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구명보트를 탄 사람들이 가장 건강한 상태로 힘있게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셋째 번의 메시지입니다. 확실할 경우에 구조대가 나타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 이 조난자들은 아주 힘있게 그 고난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 제가 나라 이름을 잊었습니다만 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교 하나가 그 지진의 피해로 허물어지고 묻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계속 구조 작업을 하는데 한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대개 다 이제 2주가 지나니까 죽을 사람은 죽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이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구조대원들이 그 땅을 파고 콘크리트 벽을 헤치고 소리 나는 곳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몇 아이들이 2주가 지나는데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한 아주 건강하고 아직도 활기 있어 보이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버텼느냐? 그 아이가 또렷또렷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무슨 큰 일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면 너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꼭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 아빠가 반드시 갈 테니까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키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진 때문에 파묻혀 있는 이 교실 이쪽 구석에 저희 아빠가 나타날 것을 확실히 믿고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아빠가 오실 것입니다. 정말 그 아빠가 왔습니다. 이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묻혀있는 동안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오실 거예요. 틀림없이 오실 테니까 좀 조금만 참자고. 그 힘으로 그 교실에 아이 몇이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시련과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3년 이상을 지나면서 우리 중앙교회 교우님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뭐 개인적으로도 많이 알고 또 여러 가지 개인의 사정들을 제가 꽤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것도 더 많이 있겠지만요.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딘가 한쪽이 이상합니다. 눈이 안 좋은 사람 있고 귀가 안 좋은 사람 있고 목이 안 좋은 사람 있고 관절이 안 좋은 사람 있고 발이 안 좋은 사람 있고 또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우님들이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본인은 정말 때로는 교회 올 차비가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넉넉지 않아서 하루 세 끼를 충분히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 문제와 아울러서 끊임없이 우리는 인간관계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부부간의 문제, 또 자녀 문제, 또 친구간의 문제, 심지어는 교우들 간의 문제, 친척과의 문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문제, 많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내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친족들의 문제까지 나의 마음 상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런 것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고 조난자가 돼서 구명보트에 몸을 얹은 채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성경에 확실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여기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건 이런 말입니다. 만일 하늘에 있을 것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면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만약에 거할 곳이 없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겠느냐? 이제 그 뜻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시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정말 끊임없이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참고 견디면 우리를 데리러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시기까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오늘 저는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오시기까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고민을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것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시기까지 어떻게 살 것이냐?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 앞에 나온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생애를 마치고 하늘에 가셨을 때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 성소에 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지어진 성소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죄를 받고 사람의 뜻을 받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비는 그런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제사장의 대표가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뭔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말이 좀 어려워졌습니다만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라는 말을 그냥 긍정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채울하는 자요. 그 말입니다. 채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절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쉽죠?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 지금 우리가 이 꼭 바다 풍랑에서 구명보트 타고 지금 시련과 고통 당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이러한 모든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가 우리 모든 개인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민과 시련을 주님께서 다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아주 가난하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그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격렬한 비난과 조롱과 모욕을 받으신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너무나 억울한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입니다. 아무 죄 없이. 인간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그리고 때로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를 주님은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의 사정을 너무나 깊이 세세하게 알고 이해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도우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아버지께 구하여서 누가 우리에게 오시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사실 예수님도 보혜사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6절에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렵죠? 우리나라 말이 그 한자가 섞여 있어서 어려운 말이 꽤 많습니다. 이 보혜사 할 때 보자는 보호한다고 할 때 그 보자입니다. 해라고 하는 말은 은혜할 때 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는 일을 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후부터는 성령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초등학교나 뭐 학생들 생활 그 개인 그 신상 명세서에 보면 보호자 나오죠. 보호자. 보호자가 누구냐?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그 원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혜사라고 하는 그 원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종종 꼭 필요할 때 이제 우리가 헬라어 공부를 좀 하면 더 좋기 때문에 이제 한 말을 꺼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하고 칼레오라는 말이 더해져서 파라칼레오가 합쳐져서 파라클레토스라고 된 것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앞에 나온 말은 곁에 가까이 그런 뜻입니다.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옆에서 가까이서 부르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완성된 낱말로 번역을 하면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꽤 여러 영어 성경에 뭐라고 이제 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했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컴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포터. 이 컴포터라고 하는 것은 위로해 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위로해 주는 사람. 보혜사는 성령은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늘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돕기 위해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성령을 잊어버린 채 혼자서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고 그래서 구명보트를 타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 같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인생들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는 컴포터,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어김없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은 항상 야당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제가 밖에서 조금 안 좋았던 사람과 안 좋았던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꼭 절 보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여지없이 제가 잘못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되게 그렇습니다. 아주 철저한 야당이에요. 근데 좀 더 좋은 사람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은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 아내가 항상 남편 편만 들면 남편이 푼수가 돼요. 자기 잘난 줄 알고 밖에 나가서 늘 실수하고 잘못해요. 그런 건 아내가 잘 바로잡아줘야 균형이 맞춰져 갑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되지만 너무 야당을 해도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다가 아마 이 얘기를 하면 또 날 또 잘못했다고 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 얘기를 안 해버려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터놓고 이야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의 우리 편이 된다는 것은 항상 남편 편만 드는 푼수 같은 편이 아니고 진정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그 뜻입니다. 언제나 그분은 우리에게 희망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는가? 이 성령이 임하는 원리는 물의 흐름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이 아무런 모타의 도움 없이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언제나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절실한 필요를 느끼고 구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함께 오셔서 도와주시고 일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분이라면 구하지 않아도 좀 주시지. 왜 꼭 구해야 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돕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늘 마음에 든든함이 있고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고 풍족한 삶을 삽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전도의 효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에 잠시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교회를 나가버리는가? 교인이 되는 것은 물론 인간의 정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얼마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인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를 해도 아주 건실한 자녀들을 잘 낳습니다. 만약에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성령의 필요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스스로 망가집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성령께서 도와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교만해지고 자기가 드러나지고 결국 스스로 망가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주 가난한 심령으로 절실한 필요를 느끼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겸비한 심령으로 준비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도교회 시대에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통해서 이곳저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위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그 성령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위로자, 위로하시는 분.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근심 걱정만 하고 살면 이 교회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얼굴에 그냥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출입을 하면 여기 다른 사람이 왔다가 아이고 여기 참 이따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고 발도 안 들여놓고 다시 나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이 그런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개인 생활 속에서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개인적 근심과 시련과 고난의 문제들을 기도하심으로 성령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위로가 함께할 때 교회는 점점 더 진행해서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당하고 있는 각기 다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길은 언제나 성령의 위로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거의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삶이 아니라 인간적 근심 걱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결핍 증세가 있어요. 지금 증세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결핍증에 걸렸는지 한번 잘 자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결핍 증세가 있습니다. 성령이 결핍되면 제일 자주 끊임없이 떠오르는 첫 번째 두 가지는 이기심과 교만입니다. 성령이 결핍되면 아주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아요. 별 것도 없으면서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물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람이 요거 가지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결핍되면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아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늘 걱정이 많아요. 낙심을 잘합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짜증이 잘 나요. 늘 욕심이 생겨요. 다른 사람을 자꾸 비난하게 됩니다. 질투심이 생겨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괜히 배가 아파요. 배가. 그게 다 성령 결핍증이에요. 영적 사물에 무관심합니다. 교회 출석을 등한히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한번 결핍증인지 아닌지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성령의 위로하심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나갑니까? 빌립보 4장 6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당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조그만 일도 하나님, 제가 지금 시장에 가서 반찬 몇 가지를 사오겠습니다. 이렇게 반찬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서 사람들과 이 돈 거래하고 물건을 살 때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발걸음을 잘 지켜주십시오. 뭐 이렇게 또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설거지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그릇이 물로 씻겨나가듯이 성령께서 이 시간 제 심령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찌꺼기들을 다 씻어주시고 이 그릇이 맑게 되는 것처럼 제 심령을 맑게 씻어주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여청년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여청년이 평범한 건강한 여청년이 아니고 그 다운 증후군에 걸린, 다운 증후군의 병이 뭔지 아시죠? 얼굴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생겨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깁니다. 그 다운 증후군에 걸리면. 그리고 지력이 좀 모자랍니다. 판단력이 약합니다. 그런데 이 여청년은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의 도움으로 많은 교육을 받아서 상당히 지력이 발달이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가면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마음대로 말이 잘 나오질 않고 힘이 들어요. 어머니도 옆에서 같이 고생합니다. 그리고 여청년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이런 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어차피 힘든 것이 아닌가요? 나처럼 살든지 건강하게 살든지 간에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어차피 힘든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할까? 왜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만 이렇게 아플까?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근심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이 힘든 것은 절대로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각 조금씩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구조대가 나타날 때까지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하면서 시련과 고통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에게 위로자가 계십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고 필요를 느끼고 기도하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계심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영혼의 닻이라고 정했습니다. 닻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부산에서 한 2년 산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시절에. 그때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그 바닷가에 가끔 놀러를 가면 그 멀리서 보던 그 참 신기한 배들이 산더미처럼 그 항구에 서 있어요. 큰 배들이 서 있습니다. 근데 배가 딱 정박을 하면 하자마자 그 배 앞쪽에, 배 앞에 이렇게 좀 뾰족한 부분이 있죠. 그 양쪽에 큰 구멍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큰 쇳덩어리가 나옵니다. 양쪽에서. 그것이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바다까지 갑니다. 그게 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닻. 정말 큰 쇳덩어리. 그게 배 앞에 양쪽에서 쫙 나와가지고 바다까지 딱 가라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없으면 배가 물결 치는 대로 아무리 큰 배라도 물결 치는 대로 배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거기다가 큰 파도가 몰려오면 이건 맥을 못 쳐요, 배들이. 그래서 그 양쪽에 닻을 딱 깔아놓으면 배가 아무리 풍랑이 와도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그게 닻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 하루를 출발하면 요동치 않습니다. 하루 살면서 여러 가지 재난과 또 고통스러운 일이 몰아닥쳐도 닻이 내려진 배처럼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고 성령께서 내 곁에 항상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풍랑이 일어도 아주 요동치며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조금 속상한 말 한마디 드리면 마치 풍랑 속에 낙엽처럼 흔들려요. 속상. 우리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아주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정말 평안하게 든든하게 이 모든 세상의 풍랑을 견디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희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권면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심령으로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영혼의 닻을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끝까지 견디셔서 마침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기쁨으로 주의 오심을 영접하여 그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고난의 바다를 불안하게 떠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처럼 위로자가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일에 성령님 저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안전히 하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닻을 말씀의 반석 위에 두게 하시고 어떤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하늘을 향해서 전진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인간적 시련과 고통과 고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위로하시는 성령께서 그 모든 문제를 말끔히 씻어내시고 평안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